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한 달에 한 번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독교 가장 중요한 교리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데 사도신경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암송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만 본래 사도신경이 라틴으로 되어 있는데 라틴의 첫 시작은 크레도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옵니다. 영어로 보더라도 I believe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하나의 암송 구절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끝을 맺죠? 아멘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나는 믿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사도신경이라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평소 때 예전에는 우리가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꼭 화면을 보고 하나하나씩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듯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하나 믿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한자 한자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란 마음으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이야기,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 그 다음부터 내용은 주로 보면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었다고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의 반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간단하게 나는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 죄 용서함, 몸의 부활, 영생, 이렇게 기독교 중요한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신경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도신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뭐라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좀 다루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는가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Apostles Creed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Apostle,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AD 4세기경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했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그럴듯하게 보이긴 합니다. 왜죠? 사도들의 신경이니까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진 않습니다. 또 하나는 12명의 제자들이 한 가지씩 고백해서 나온 게 사도신경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도신경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12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한번 다시 읽을 텐데 12가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 이야기하고 요한이 하나 이야기하고 야고보 이야기하고 하나 고백씩 다 묶어서 12개를 만들었다고 생각도 하는데 전설 같은 이야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그들이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 사도신경에 대한 또 다른 오해 하나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암송을 합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도신경은 나오지 않는 걸 왜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강조를 해요. 이 말은 맞습니다. 그죠? Creed, 신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묶어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성경 전체를 잘 읽고 요약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짜 기독교가 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 사도신경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교리가 없는 기독교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든 어떤 교회든 교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질문은 이 교리가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 올바른 내용,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면 사도신경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 66권의 모든 스토리를 가장 압축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그 요약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요약이 바로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독교입니까? 우리는 기독교 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기독교에 대한 핵심을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래 사도신경이라는 이야기를 라틴어로 표현을 하면 심볼룸 아포스톨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볼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볼룸이라는 심벌이라는 단어죠. 아파슬 사도들의 심벌이라는 단어인데 심벌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사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정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 기독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 표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가슴에 간직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심볼이 사도신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한 두 분 정도 소개를 하면 엘버트 몰러 총장님은 우리 목사님들도 들어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총장님이 엘버트 몰러 총장인데 오늘 나에게 왜 사도신경이라는 이 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신경에 진술된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믿는다. 그보다 더 적은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어떤 표현일까요? 사도신경이 그보다 더 적은 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사도신경은 그대로 따르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믿죠. 그죠? 엘버트 몰러 총장님이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베프티스트에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면 베프티스트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오직 성경에 나타있는 원리 그대로 한다라고 해서 교리라든가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하지 않는데 그런 교단에서 총장님이 이 사도신경에 대한 책을 쓴 걸 보고 제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도신경에 대한 가치를 진짜 가치만큼 인정을 못하는데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을 간직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다. 이걸 보고 제가 정말 사도신경에 대한 가치가 중요성이 다른 어떤 누구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하나를 보시면 루터의 이야기 하나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마르틴 루터가 존 칼빈 또 루터도 많은 사람이 이 사도신경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아름다운 꽃은 뭘 말할까요? 성경 전체를 말하겠죠. 성경 전체에서 중량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핵심은 이거죠. 그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오묘한 것을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왜 시작되었는지를 좀 알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가 더 밝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알려지기로는 약 AD 200년경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기록을 보면 215년도에 히포크라테스의 질문에 이 사도신경에 대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전에도 존재는 했겠지만 실제 나타나는 기록은 약 AD 3세기 215년 정도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사도신경이 암송이 되다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도 있었고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라고 몇 가지 공표한 것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을 공표한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 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로 중요한 회의를 거쳐서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맞습니다라고 확정시켜 온 것이라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고백해 왔던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적인 것을 고백해 왔던 것을 확증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후대에 완성이 되었는 건가요? 그러지가 않고 회의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확인은 되었지만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초대교회부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초대교회부터 성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사람들이 암송하고 이렇게 공표를 해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당시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은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게 되자 문제가 된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고린도서 말씀도 쓰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쓰고 당시에 율법에 대한 논쟁, 유대계에 대한 논쟁, 제3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신앙,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간결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다루었던 것인데 세례를 베풀 때 어린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를 베풀 때 공적인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 때 각자 신앙이 다 다르면 안 되겠죠. 성경적인 올바른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물어보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때 질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당시 때 세례 문답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재림하실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내 삶을 인도해 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오늘날 또 세례를 베풀 때 이런 비슷한 질문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들려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믿는다라는 사도신경의 시작이 나오는데 나는 믿는다부터 그 의미를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으로 말하면 제일 첫 시작이 크레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창조주로 믿습니다가 나오는데 크레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I believe라고 나오는데 그 뜻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는데 이 라틴으로 크레도라는 말을 간단히 분석을 좀 하면 크레라는 말은 우리 심장을 나타냅니다. 카르디오, 카디알리지라는 게 심장을 말하죠. 카르디아라는 게 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레라는 게 심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라는 것은 I give, 내가 무엇을 주는 것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레도라는 단어에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내 심장을 당신을 위해서 드립니다. I give my heart to you. 당신에게 내 heart를, 심장을 드립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 헌신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내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고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들어가 있고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의 헌신에 대한 I dedicate myself to you.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Sacrifice dedication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obedience도 같이 말하는 게 나는 믿는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찾지 잘못하면 하나의 종교의 경전처럼 암송하는 것으로 통과로 지나가 버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게 뒤에 나오지만 제일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 크레도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사도신경의 의미가 더욱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아까 초대교회 때 중요한 것이나 좀 비슷할 수가 있겠는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사도신경이라 볼 수 있겠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이단 가르침 때로는 잘못된 교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분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성경에 근거하여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검증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다르다 보면 믿는 바도 색깔이 결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 중에서도 사도신경에 비추어 보면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다양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길은 성경 전체를 대조해도 되겠지만 사도신경 하나 가지고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진정한 신앙의 연합을 위해서 사도신경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합, 에큐메니컬 운동은 중요하지만 이 연합이라는 것은 올바른 진리 위에 돼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하고 교회가 일치가 돼야 된다고 말하면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교리란 말은 성경을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도신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대 진리로 믿는가? 믿는 사람이라면 한 신앙으로 여기고 일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BBC에서 하나 발표한 것이 있는데 영국에는 목회자들을 103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천지창조를 6일 만에 한 것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God created the world in 6 days? 6일 만에 창조한 걸 믿습니까? 했을 때 103명 중에 오직 3명만이 예스라고 말하고 80명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머지들은 I don't know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죠? 영국 교회가 저렇게 무너져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가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정도는 최소한 믿고 확인해야 우리가 진정한 연합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믿는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한번 오늘날 가져와서 다루자면 나는 믿는다, I believe, 크레도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시대를 거스는 일입니다. 요즘은 불가지론,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습니다. 에그나스틱주의 아닙니까? 그죠? 믿는다란 말을 좀처럼 하지 않는, 오히려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세워놓은 기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로 말해도 I don't care. 나는 남자 여자 창조한 것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성향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진리에 대한 선포가 I believe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숭상하고 있는 물질을 믿을 수 있습니까? 건강을 믿을 수 있나요? 권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믿어야 되겠죠. 실망을 하더라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람을 온전히 믿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걸 잘 압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확실한 진리를 믿습니다라는 것, 시대를 거스르는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성경 말씀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따라가고 믿는 것, 이게 나는 믿는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가장 첫 고백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할 때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 라틴으로 보면 순서가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 표현으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하나에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게 다 들어가 있죠. 인간의 고결한 정체성의 시작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Once we believe that God is our creator, we know who we are. 그때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Our identity, 우리의 identity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을 한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한 말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는 아버지가 되기를 더 원한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셨죠? 내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빠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아바라고 쓴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서라는 한 신학자가 이 아바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이스라엘의 외교관의 아들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계속 추적해 들어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람으로 가장 친밀한 아버지를 불렀을 때 이름이 아바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두고 가장 친밀한 단어 아빠 우리말로 아빠 같은 단어로 아바라고 불렀는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블레스페미하고 저 참남한 사람이 있는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어떻게 창조주 우리가 이름도 감히 부르기 어려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런데 사도신경의 시작은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아버지가 더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타내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Almighty, Omnipresent, Omniscient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편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He is our Father, 우리의 나의 My Father, 아버지라는 사실 그게 사도신경이 제일 처음에 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의미를 좀 보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아버지 Personal Relationship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God is the absolute other. Absolute other이라고 철학자들은 말하잖아요. 절대적 타자라고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 같은 분이시죠.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절대적 타자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의 말씀을 보면 그는 너의 아버지요. He is your father. 너의 아버지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He created each one of you. 그리고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했던 구약 성경. 그런데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이름을 생각하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고 아도나이라고 쓸 때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됩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될 때는 예전에 필사자들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붓을 깨끗하게 씻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죠.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씻을 뿐만 아니라 몸을 씻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글 쓰다가 죽지나 아니할까 그만큼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그렇게 신성모독이라고 죽였던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나타내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처소란 말은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라 했죠. 하나님의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마음이 아픈 눈물이 있는 과부의 마음을 아시는 재판장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 가장 눈물이 있는 자들을 품으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전적 타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가르친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다 보입니다. 우리가 각각 땅 위에 육신적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캐시빗이라는 몸된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을 제일 처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란 의미고 샤다이란 말은 능력의, 전능의 의미인데, 이 엘샤다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이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시니까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 이 전능이란 단어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그리셨는가,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오병이를 먹이셨는가, 전능이 이해가 되면 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전능이 안 되면 어떻게 그러셨는가, 이 인간 예수가 아닌가, 모든 고민이 다 생기는 거죠. 엘샤다이가 성경에 보면 약 한 50번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50번 중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구절이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Almighty God.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당신의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황을 좀 이해하면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나오죠? 99세라고 나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지가 24년이 지났습니다. 75세 때 하란을 떠났으니 24년 동안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 땅을 차지하겠다는 약속, 늘 그 약속이 가슴에 남아있었는데,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99세 된 노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보여주면서 나타난 단어가 전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전능자라는 사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도 나오는데,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에서 천지 창조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첫 선포를 믿게 되면 모든 성경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엘버트 몰로 총장께서 쓴 이 책에 이 천지 창조주를 한 네 가지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하신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고 어떤 피조물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존자라는 것, 영원자, 무한자, 전능자, 자존자라는 것, 이분이 우리 Creator, Our God이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감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면 이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것은, 1장 1절을 읽고 나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저 무수한 별들, 셀 수도 없는 저 무한한 은하계들, 저 아름다운 폭포들, 아름다운 새소리들,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창조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정말 masterpiece of God's creation, 내가 하나님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것, 그걸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지를 읽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creation에 대한, 창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를 lead to worship,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감탄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사실 신학이라는 이름을 쓸 때 theology라는 말을 쓰죠. 그죠? theo라는 말, theos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logia라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인데, 연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학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후학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해요. 신학에 대한 책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머리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꿇는 무릎이 강해지는 것이 올바른 신학도의 자세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두고 논란 많이 합니까?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한마디로 딱 보여주죠. 그죠? He is our creator.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기에 created all the universe and human beings. 모든 세계와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도 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하는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창조에 보면 막연하게 한 창조가 아니라 질서대로 지으신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창조를 비교해 보면 첫째, 셋째 날은 큰 것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4, 5, 6, 7은 큰 것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하나씩 규모 있게 질서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저 수많은 천체 만원들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하루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질서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 오늘날 이 종류대로란 말은 참 많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원칙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단어가 10번 나타납니다. 종류대로. 파충류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동물은 세상에 약 1800개 정도라고 말해요. 파충류는 8000개나 되는 엄청난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다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자연 진화라든가 어떤 다르위니즘의 그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계획 따라서 창조했다라는 사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진화론이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는 진화론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녀들에게도 인식시켜 줘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하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It is so good.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 좋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 All creation was created for His glory.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신경 첫 구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칼 헨리가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사적인 비밀을, private secrets을 공개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 이런 표현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한 광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살짝 자신을 공개하셨는데 그 공개한 것이 모든 피조물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도다. 아무렇게나 지저귀는 새소리이지만 저 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흐르는 물소리는 물과 돌이 부딪힐 때 물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돌이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저 동에게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을 볼 때마다 그 창틈을 뚫고 빛이 들어오면 너무나 감격스럽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늘도 태양을 보내셨군요. 아, 벌써 아침이냐고 막 몸을 비틀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아침에 태양을 주시는데 밤하늘에 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그건 정말 주님을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으면 창문 열고 별 보면서 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윗이 별들을 바라보고 무수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찬양을 못해도 아 주님 고맙습니다. 그게 최고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밟히는 풀 하나, 풀포기 하나, 아무렇게 새는 돌멩이 하나, 돌멩이 함부로 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돌멩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 그러면 모든 게 경이로운 겁니다. 삶이 아름답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삶은 경이롭고 찬란하고 늘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는 사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변신학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칼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어서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 인간의 사명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 Each one of us is created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헤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가 명사가 되면 말레크라는 단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라크는 동사고 렉은 명사입니다. 아비 멜렉, 이렇게 멜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라크는 다스리다는 말이고 말레크가 된 왕인데 무슨 말일까요?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은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부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신약에서 말씀하는데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함께 왕적 존재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청지기 정신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창조주라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폈는데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신 우리 한국에 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부부는 교회랑은 한 번도 다니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 성도님께 교제하다가 늘 주말만 되면 3년 동안 주전으로 계시면서 미국의 명산들을 다 다니려고 늘 세난도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 우리 성도님이 한번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세난도 가는 길에 우리 캐시피시 교회가 있는데 한번 꼭 들러주세요. 한번은 주말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오게 되어서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방문하고는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뭔가를 주셔서 그날로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성경 평생에 처음으로 펼쳐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아내가 부인이 이 말씀을 깊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모든 걸 믿을 수 있겠노라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세례를 받고 나중에 남편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 세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그때 세례 시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세례 시즌에 세례를 받고 남편은 들어가기 전에 꼭 세례를 받고 들어가길 원하셔서 따로 한 사람을 특별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으셨을 때 모든 게 믿으셨던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은 참 많죠. 우리 교회에 몇 주 전에 한 청년이 새가족으로 오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자연과학도인데 당연히 성경을 믿지 않는데 자연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에요.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시크가 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나사에 근무하시는 닥터들도 있고 해서 나사에 근무하시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맞지만 천체 우주를 통해서 정말 연구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의 창조주를 바르게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는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될지 인생의 목적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그냥 암송이 아니라 신앙의 선포가 돼야 되겠죠. 자 이제 사도신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물어볼 테니 아멘으로 정말 한번 응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모두 여섯 가지 질문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섯 가지 질문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신앙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주님 만난 날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말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살려내신 것,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란 말은 유니버셜 철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 펠로십을 가지는 것은 천국에서 만나게 될 날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는 것은 천국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맛보는 것. 그래서 진정한 성도 형제자매 교제를 믿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는 영생을 믿습니까? 아멘. 이 열두 가지가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백하실 때 단순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 크레도 주님 제가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을 내는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선포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되는 이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2세들 우리 아이들도 참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Thank you for our children for your coming to the church. And I hope that you believe the Apostles' Creed. This is not created by the, produced by the Apostles themselves, but this is the core teachings of our Apostles. 우리 Apostles들의 core teachings인 줄 알고 please remember all your life that this is the core of the whole Bible. The sublime summary of the Bible teaching. 성경 가르침의 가장 핵심임을 알고 연대의 신앙이 always rooted in the teachings of the Apostles' Creed. Apostles' Creed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를 보이셔서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셔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이 시간 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향기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십시오.